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를 소개합니다. 11번째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회와 선교의 관계성,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하이라이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과 이제 컨택하고 있는 중에 한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3일 전에 제게 보내주신 카톡 기도 소식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살던 그 서부 호주에 호주 원주민들을 섬기시는 허유신 김미숙 선교사님이세요. 사진도 몇 장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칼라카바디 교회 안에 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선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추장 크램이, 거긴 추장이 있습니다. 추장 크램이 예배가 끝난 후에 교회에 와서 저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크램 추장이 폐암이 걸려서 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주님께 삶을 드리고 싶다 하면서 세례를 부탁하셔서 함께 말씀을 읽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원주민 성도들과 저희 가정과 예배를 방해하고 핍박했던 분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추장 크램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옛 습성을 버리고 새 피조물로, 새 영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세례받은 아이들이 모두 주님의 생명과 말씀 안에 거룩함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 16일 허유신 선교사드림. 허유신 선교사님은 제가 2004년도에 이제 그곳을 떠나서 게인스빌로 오기 전까지 소보주 한인연합교회라는 한 교회에서 같이 평신도로 섬겼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대학교를 이제 성결교단에 서울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4학년 1학기를 마칠 때까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확실한가 안 한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한 학기 더 하고 그냥 졸업하고 그리고 생각하자 그랬을 텐데 이분은 용기 있게 중퇴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만을 남겨놓고 중퇴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방황하는 삶을 살았죠. 방황하는 삶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정말 심지를 가지고 그리고 삶을 계속해서 살다가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호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참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나는 어린이 사역에 조금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이제 호주에 와서 Children's Ministry 이제 학과의 과정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졸업을 하실 때쯤 되어서 이제 호주 원주민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김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혼자서 참 그 사역 많은 지역을 커버하면서 하기가 참 많이 어려워했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내가 이제 이 호주 원주민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지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사역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으로 목사가 돼서 왔고 그분은 이제 호주민 선교사로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된 거죠. 그때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분을 예비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 한 12년, 13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 호주 원주민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사역을 잘하고 또 열심히 하실 수가 없습니다. 보통 뭐 300km, 400km 떨어진 그 원주민 마을까지도 이제 서슴치 않고 일주일에 뭐 갈 수 있으면 한두 번 가서라도 예배드리고 또 거기서 성경 학교하고 또 신방하고 또 추장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마을도 돌보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 사랑을 믿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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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노라였습니까? 믿노라였습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호주 원주민들을 그렇게 살아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분인데 제가 여기 와서는 이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이렇게 이제 소식지를 듣고 또 이제 종종 개인적으로도 같이 연락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이런 선교사님 보기 힘들다. 정말 그 삶이 존경스럽고 그리고 참 그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진 그 심령이 정말 허세가 없고 정말 순수하고 순박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가 굉장히 사랑하게 더욱 사랑하게 된 분들입니다. 우리가 선교란 무엇인가요? 라는 그 주제에 어떻게 성도님들은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거듭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미전도 지역으로 이제 삶의 터전을 옮겨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맞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방향과 틀을 아주 잘 잡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분이어야 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또 미전도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가야 되고 거기서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 삶이 바로 선교이죠. 근데 이 선교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 따로 선교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아래 어떠한 답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막 약동하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니까 그것에 감동하고 환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삶의 표면에 이르기까지 헌신하게 되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 순서에 맞춰서 드린 예배를 말씀하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 예배의 삶을 산다. 나는 예배자로서 산다. 이 말은 자신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에 약동을 느끼지 않고 그것에 감동을 갖지 않고는 예배자로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예배의 아주 핵심적인 의미가 이제 선교로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삶이 미전도 타민족 지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연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어떤 여기서 살지 않는 어떤 특별한 것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것을 더욱더 풍요롭게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게 똑같이 연장되고 확대되어서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교는 예배의 연장입니다. 내 삶의 지경을 넓히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지닌 일을 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는 뭐 요즘 선교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많은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다 다룬다는 건 불가능해요. 만약에 말씀드릴 수 있다면 어떤 한 특정한 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건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어떤 특정한 사역, 특수 사역들이 그것이 선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선교의 전부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사는 삶을 선교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그 본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우리 허유신 선교사님 이제 세례 소식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어떻습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선교 보고를 받을 때 우리가 가서 전도했습니다. 교회당 몇 개 지었습니다. 몇 명 세례받았습니다. 이제 주로 이런 부분들에서 뭐 그때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 예배가 굉장히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거는 어떠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선교사님의 일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경건의 생활이 거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서 결과로 보일 수 있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결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그곳에서의 삶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죠.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수치는 참고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늘 생각 속에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진짜 기도 제목들을 좀 잘 터득하셔야 되는 거죠. 자, 교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서 나는 선교사니까 나 이제 준비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난 목사로서 이제 됐다 이렇게 전혀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죠. 여전히 미성숙하고 특히 초년 시절에는 더욱이 그렇죠. 아기 걸음을 걷는 것 같다고,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한 2, 3년 동안 아기 걸음을 걷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미성숙한 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고, 정말 뭘 하려니까 능력이 없고, 영육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품성에서부터 습관에 이르기까지 정말 아주 너무나 약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내 안에 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겠다. 이것은 내 삶의 유일한 의지이고 이것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삶.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선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표면적인 것들이 들려지기 전에 이미 그분은 선교지에서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교지에서 드리는 예배의 삶, 예배의 삶, 이것이 이미 선교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내가 사는 이 땅 이외에 더 넓은 곳에서도 그런 예배의 삶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받은 헌신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평생을 드리던, 뭐 요새는 이제 4년을 텀으로 주로 하는 것 같은데, 4년 텀, 그래서 뭐 두 텀을 하든지 세 텀을 하든지 하여튼 일정 기간 동안 드려지는 그 삶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성도님들이나 저나 선교에 대한 너무 장황한 것들을 많이 들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선교에 대한 이 초점이 잘 맞춰져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데, 그 선교 사역의 내용, 뭐 동향 이런 것들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선교지에 나가 있지도 않은 사람이 듣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다면 그건 힘이 없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좀 더 포컬 포인트를 찾고 싶은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또 선교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 선교의 흐름과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또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교가 우리 교회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쪽 입장에서 어떻게 선교를 이해해야 하고 또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선교 없는 교회 없고 교회 없는 선교 없습니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선교사는 교회가 파송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꼭 뭐 게인즈빌 한인교회 무슨 뭐 어디 교회 뭐 이렇게 말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단체들이 있죠. 선교 단체도 있고요. 그렇게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늘 자기 자신을 보내면서 또 그 사역을 위임하고 또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냥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 그런 부분들은 아주 극히 드문 경우고요. 항상 그래서 선교사는 파송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파송하기 전에 특정 선교지의 어떤 선교지로의 부르심이 이제 있을 때 그것을 교회에 검증받아야 됩니다. 또 선교사의 그 부르심만 검증받는 게 아니라 선교사의 자질도 또 우리 성도들이 검증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부르심 받았다. 그리고 난 나갔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선교의 세계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의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려면 교회에 나의 부르심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확인을 받고 목사가 되는 것처럼. 물론 요즘은 교단에서 이제 목사를 많이 배출하니까 그런 그 일이 아니라 먼저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파송을 받지만 원래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목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길 교회에서 나를 검증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아요. 선교사는 항상 나의 선교에 대한 부르심과 내가 가서 선교사로서 잘 할 수 있는지 또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나를 기도해 주고 후원해 줄 그런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를 검증해 줍니다. 검증해 부르심과 자질을 검증하고 그런 다음에는 당신이 그곳에 가셔서 사역을 선교 사역을 하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의 꿈을 안고 마음껏 정말 열정적으로 이 사역을 하십시오라는 위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약속해야 하고 또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재정 후원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굶주리고 아사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네 번째 재정 후원을 약속해야 됩니다. 적든지 많든지 간에 하여튼 그것을 약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운데 선교사가 선교지로 나가게 되면은 그때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팔을 선교지에까지 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연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고 막 뭐 그러니까 뭐 보는 분들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올라가고 하니까 제가 그냥 은밀한 이 약자를 써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제 C 나라의 Y 지역에 이제 두 분의 선교사를 파송했죠. 벌써 그것이 20년 전, 십몇 년 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교사님, 이삭 선교사님하고 또 요 선교사님하고 파송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파송 선교사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실정상 또 많이 후원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매년 우리 선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도 드리면서 또 펀드레이즈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착실하게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검토해야 될 내용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의 팔을 뻗어서 그곳에 그분들이 나아간 것이니까 그분들이 사역을 한다면 그건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마음에 품고 계셔야 우리 교회가 뭐 우리 교회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 잘 몰라서 그러시겠지만 오신 지 뭐 얼마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 교회는 선교를 안 합니까? 뭐 그러면 제가 그러죠. 뭐 주보 밑에 좀 보시고 말씀하시죠.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 쭉 많은데 우리가 소홀히 하는 선교사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교를 뭐 풍요롭게 하던 뭐 아주 뭐 남들이 듣기에 어떤 왕성한 결과를 내고 뭐 이렇게 한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 사역에 정말 교회가 보낸 그런 선교사로서의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역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 인지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소명감도 느끼셔야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우리가 건강하게 느껴야 될 영적인 자긍심도 거기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사역은 선교사만의 일이 아니라 후방에 있는 교회의 일이다. 교회의 일. 이것을 뼈저리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분 가정은 이제 파송 선교사이고 또 주보에 보시면은 후원 선교사님들이 있죠. 이분들은 우리가 파송한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분들 우리가 소개를 받고 또 우리 교회에 연결되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아 정말 우리 그분들의 사역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후원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후원 선교사님들이 생긴 것입니다. 벨리즈의 임경환, 이경생, 이미화 선교사님. 여기는 뭐 기독교 뭐 괜찮아요. 얘기해도. 또 C나라의 NK 가까운 그 지역에 계시는 우리 K 선교사님 가정. 또 인터서브의 한국 지부 디렉터로 계시는 우리 박준범, 박은옥 선교사님 가정. 또 우리가 문서 사역을 늘 기도하고 돕고 있는 이중수, 이민우 목사님 가정. 또 초두에 소개해드린 허유신, 김미숙 선교사님 가정. 이렇게 우리의 정말 팔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 기도회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회 기도문을 보면은 제일 먼저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그렇게 해서 그 선교사님들 이름과 또 이런 또 소속 이런 부분들이 또 적혀져 있습니다. 간략하게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한 열 분 정도 되는 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충분하진 않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열 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충분하진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일주일 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자 뭐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렇게 하면은 또 가다가 또 푹 식어버립니다. 여러 번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에 뼈저리게 이 기도의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으면 그런 활동 사항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차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개인이 이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기억나게 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작정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짧아도 되고 그 기도의 시간도 짧아도 됩니다. 우리 김찬영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몇 번 다녀가셨죠? 그러시면서 그 노 선교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을 부르짖으시면서 우리에게 메시지 전하실 때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뜨거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그분이 섬기시는 우리 고아들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서슴없이 한 자리에서 막 몇천 불씩 헌금이 나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신 기도의 부탁 그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래 기도하지 마십시오. 10초 충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그 C나라 어느 구석에서 지금 하나님 사랑 때문에 지금 수고하고 있는 대머리 선교사 그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셨죠. 저는 그 기도의 부탁이 굉장히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대머리 선교사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모모 선교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좀 잘 봐주십시오. 오늘도 좀 잘 봐주십시오. 그분 축농증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 지금 뭐 몸이 말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내가 죽을 때는 쉔스병원 이 입원실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느냐고, 나는 선교지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여기 오셨다가도 그냥 서둘러서 가시지 않습니까? 축농증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은 의사들이 비행기 타지 말라고 해도 막 3일, 4일 만에 그냥 뭐 달려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게 되니까 주님, 우리 그분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그분과 또 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삭 선교사님, 요한 선교사님, 또 우리 또 임경환 선교사님, 또 박준범 선교사님, 여러 분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이 특별히 들려지거나 또는 절실한 필요가 있다고 들을 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재정 후원에 관해서입니다. 재정 후원을 하실 때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보면 이제 하나는 특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후원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는 마음 먹으신 대로 또 액수와 기간을 마음 먹으신 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에다 선교 헌금 이렇게 하시고 어떤 선교사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선교사님을 뭐 이렇게 후원하는 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선교 헌금이라고 쓰셔서 교회에다가 내시면은 그럼 선교부에서 그것을 다 모아서 적절하게 필요한 선교사님들에게 또 나누어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액수가 이것도 많을 필요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 필요가 없듯이 길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액수도 많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지 마시고요. 길 필요가 없듯이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액수 한 달에 난 20불 작정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괜히 또 이렇게 자기 수준에 넘치게 또 해서 하셔가지고 이거 허덕허덕하면서 그게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되면은 그러면 선교를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데 있어서 그 즐거움과 그 보람의 축복을 또 다 빼앗기는 것이죠. 그거는 개인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은 저희 집사람 따로 한 선교사님하고 저는 또 제 따로 또 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합니다.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뭐 10불, 20불 뭐 이렇게라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럼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힘을 얻으시는 거죠. 그것이 선교지에 가서는 오병이어야의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성껏 믿음으로만 드린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는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함으로써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선교의 일이 바로 교회 일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꾸 되새기게 되고 우리가 의식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는 그 측면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라는 그런 관점이 열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 그러면은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정치인으로 성도님이 나가서 정치할 수 있고 경제인으로 나가서 사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사로 나가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뭐 전문인 선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해서 요즘에 나타난 그런 신개념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선교사를 어디로 보낸다, 어디 타지역으로 미전도 영역으로 보낸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한 창구를 열고 그것으로 우리의 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건 말고 우리가 다른 것 해야 된다. 물론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일, 문화적인 일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는 뭐 상담으로 또 뭐 도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고 그리고 나가고 있다라는 그 관점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인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혹시 사회적으로나 세상에 어디 어떤 부분에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교회가 선교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선교가 바르게 또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가 세상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선교가 세상에 하는 일은 뭐냐면 선교사를 선교지에 보내면 그 선교지에서 그분들이 이제 사역하면서 복음의 빛을 발할 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이 정말 핍박하고 그리고 거절하고 그리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그 어두움의 실체가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빛에 의해서 밝혀지는 그런 일로서 우리에게 알려지죠. 또 어떤 곳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할 때 예비된 백성들이 많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자기의 삶을 의탁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믿겠다고 하고 하는 그런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죠. 그래서 선교는 세상에 감추어진 어두움과 또 그 속에 감추어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열망을 비추어서 밝혀주는 일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죠.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선교의 연결성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 딱 개념을 붙들고 계시면은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로구나. 이것을 아셔야 되겠죠. 세상에는 감추어진 극명한 반대되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우상 숭배의 방식이라든지 세속적인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의 습관적인 방식을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절대로 그 빛됨으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그 어두움에 그늘이 있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살지만 인간 누구에게나 다 감추어져 있고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정말 본질의 사랑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것을 활짝 드러내는 그런 또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바로 빛의 대사가 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밝히는 일을 합니다. 선교는 그 세상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향한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선교가 복음의 빛을 발하며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없고 후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빛 아래 세상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또는 어두움을, 어떤 곳에서는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선교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한 공통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선교의 이런 관계 속에서 제가 지금 공통의 사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통의 사역은 뭐냐면 우리는 게인스빌에 있는 우리 뭐 믿거나 또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애써야 하고 또 그와 같은 일을 선교사님은 선교자에서 해야 되죠. 근데 이것이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떤 율법화들에서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건 안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정해놓고 이것을 지키면은 잘했다고 뭐 이러고 못하면 뭐 하나님이 벌 주신다 그러고 이게 강압하고 조정하고 뭐 이런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죠. 명령조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 그것이 먼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자, 그것을 펼쳐서 보면은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 또 그것을 펼쳐서 보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의 직접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들이죠. 또 그것을 또 확대해서 보면은 신약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이죠. 자, 이런 그 좀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면 산상수훈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인가? 말로 될까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십리를 가는 삶을 자기가 살지 않으면서 말로 한다고 해서 그 상대가 그거를 들을까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군요. 감동됩니다. 이렇게 들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가끔 그 듣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그걸로도 되긴 하죠. 요즘 세상에 없습니다.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야만이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사는 그런 공동체, 지체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나는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안정감이 아니면 내 삶은 불안해서 떨 수밖에 없고 두려워해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먼저 거듭난 자는 바로 이러한 심정을 담은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내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 고백이 안 되고 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을 해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산상수훈을 사는 그런 공동체가 진정으로 보이지 않게 이제 형성되어 갈 때 그 안에서 나는 그렇게 산상수훈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나아가서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살면 그럼 그 삶을 나누는 그 타민족의 사람들도 그 삶의 비밀을 알고 싶어지고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게 한 것이죠. 기독교 선교에서도 교회의 어떤 영적인 생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고 시스템화하고 우리 교회 전도 폭발했던 교회 다니셨던 분들 용서하세요. 그냥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 우리 교회 15기까지 냈어. 몇백 명이야. 하등 소용이 없다라는 거 이제 아시지 않아요? 전도 폭발을 하면은 뭐해요?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이 내면적으로는 회의하고 있고 똑같이 내 삶이 왜 이럴까 하고 나만 보는 데서는 두려워하고 수치심에 떨고 있으면서 거기서 배우는 어떤 외면적인 열정적인 모습만 가지고 그냥 앞에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방방 뜬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성공적이었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화, 프로그램화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의지하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느냐 어떤 결과물을 내고 그것을 푸시하고 그것을 막 드라이브해가지고 가는 그런 교회는 사실 좀 제가 보기엔 슬픈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그런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슬픈 교회입니다. 교회는 선교는 길고 지루한 싸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치와 두려움을 끌어안고 한 걸음을 나가겠다. 오늘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선교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루합니다. 그야말로 때로는 두려움을 많이 느껴야 되고 때로는 수치심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모여있는 바로 이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공동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가 바른 선교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바른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교 없는 교회 없고 교회 없는 선교 없습니다. 이러한 밀접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유기체적으로 통일성이 있고 연결성으로 정말 결합되어 있는가를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의 사역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정말 이런 부분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왔구나, 지금 여기까지 잘 왔구나, 끝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서로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가운데 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분발합시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의 결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결의가 이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아, 이 교회는 선교가 뭐 형편없어, 이 교회는 선교 뭐가 약하고 뭐 이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들어오신 이상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가운데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지, 결코 한 사람의 열정과 그런 어떤 드라이빙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21세기를 이제 벌써 이미 맞이한 지 16년째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선교가 바뀌어갈지 정말 모릅니다. 우리 1800년대, 1900년대, 2000년대 지금 선교의 양상은 너무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달라지고 있는 정말 급변하는 이 선교의 양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오던 것을 꾸준히 성실하게 해나가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성찰하면서 더욱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의 그런 선교를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주시고 또 선교의 사역을 우리 교회에 오래전부터 허락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다는 정말 진심의 그 감사의 기도를 좀 올려드리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진정하고도 아름다운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후원하고 또 우리가 또 파송한 그 선교사님들 우리 이름을 좀 불러가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선교의 마음을 갖게 하셨고 또 그럼으로써 선교사님들도 파송하고 또 후원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사역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부단히 지금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환경과 조건을 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오늘날에도 더욱더 발전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교하기를 원하는 그 소망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참으로 고쳐가고, 그리고 더 우리가 감당하고 애써야 할 것을 힘써 주님의 그 선교의 마음에 깊이 진정으로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리고 분명한 삶의 중심이 되는 기준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또 산상수훈의 삶으로 더욱더 확대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다